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녹음만 했다고. 오늘은 좀 택티컬한 설교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나중에 들으면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오늘의 상황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설교로 좀 나눠보았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좀 개인의 상황으로 좀 연결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게 뭐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형상적으로 대답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 교회 다니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책 읽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쵸? 뭐 봉사하고 양주, 교제에 참여하는 거, 교회에 참여하고 교회상 프로그램을 하거나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생활을 읽는 거,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런 형태들은 신앙생활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쵸? 틀린 말은 아니고요. 맞는 말입니다. 형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고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해서 이런 형태적인 대답에서 좀 더 그거 말고라고 생각하면 좀 고백적인 대답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 오늘 그 사이의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적인 것과 형태적인 것의 그 사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실제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표현은 그냥 삶의 리사이클링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그쵸? 어렵지 않죠? 내가 필드라는 삶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생활과 접목된다는 뜻으로, 그리고 생활 속에 신앙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리사이클링 구조, 내가 여기서 새로워진 것들을 삶에서 살아가고 여기서 좀 훼손된 것들을 다시 한번 와서 회복하는 이 재생산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삶의 한 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일정 정도 겪는 그 강도의 스트레스를 좀 전제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일정한 에너지의 소모가 있습니다.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에너지의 소모, 그리고 나에 대한 훼손이 발생합니다. 나의 나됨에 대한 훼손, 이런 게 발생하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쭉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리사이클링 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에너지는 완전히 소모되고 무슨 에너지로 살아가요? 그냥 현장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쭉 흘러가니까 거기 가면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게 되는 상황, 집에 가서는 정말 하기 싫은데 가서 그 흐름 속에서 그냥 하는, 내 에너지가 아니라 현장의 에너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아닌 상태까지 갈 수도 있죠, 그쵸? 나는 어떤 존재에 내가 극심하게 훼손되면 나와 좀 다른 거기에 맞춰진 내 모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리사이클링 구조를 갖는 것, 내가 이러한 그 하나님 안에서 재생산 구조가 있고 그 재생산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살아가고 그 현장에서 얻은 깨달음과 또 훼손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또 증폭시키고 또 회복시키는 이런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있으십니까? 삶에 이 사이클링 구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재생되는, 재창조되는 리크리에이션의 그런 영역으로 신앙생활이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심플하게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좀 팩트컬하게 얘기한다고 했죠.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에서 심플하게 세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뭘까요? 바쁘다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게 바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 일상의 신앙생활, 삶의 예배라고 하죠. 현장 자체에서 리사이클링 구조를 바꾸고 밤의 예배, 내가 낮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밤의 기도를 통해서 리사이클링 구조로 갈 수 있고, 주일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제 기본이죠. 내가 일주일 동안 6일은 그렇게 살았어도 주일을 통해서 리사이클링 구조를 가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너무 바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뭐 낮 일과 시간에 그걸 기억하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저녁 때도 되게 피곤하고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상황이 되고요. 심지어는 주일이 돼도 되게 마음이 분주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나 교회에 와서도 내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 대답들이 있는데, 첫 번째 대답은 이제 바쁘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뜻은 뭘까요? 이 사람 24시간 일하고 있나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야근이 몰릴 때. 근데 여러분들하고 나도 하는 건 1년 내내 야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바쁘다는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제외한 상태에서 리사이클링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 리사이클링 구조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필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 여기서 피곤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재생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내요. 그게 자는 사람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주무시는 분들, 그렇죠? 그게 테레비를 보는 사람인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친구들을 만나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일에 플래닝을 하는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인 경우도 있고요. 취미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리사이클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한국에 미친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바쁜 경우 소수를 제외한다면 신앙생활을 뺀 상태로 리사이클링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렇게 일하고 낮에는 이렇게 뛰고 이 힘들었던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죠. 어떻게? 밤에 테레비를 보든가 수다를 떨든가 술 한잔을 하든가 뭘 자기가 하는 취미생활을 하든가 뭘 하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받았던 걸 이렇게 풀고 거기서 회복된 걸로 다시 이렇게 살고 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미 한 틀의 리사이클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신앙생활을 끼워넣을 시간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리사이클링 구조가 문제다. 너는 신앙이 리사이클링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그럼 이것도 못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십니까? 보통 뭐 내가 테레비도 뭐 보는 게 문제인가요? 뭐 테레비도 못 보니까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주말에 그래도 자는 건데 내가 친구들 그때 한번 만나는 건데 그래도 이 정도 취미생활을 해야 이것도 못하나요? 라는 식으로 나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되게 분노하고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랬고 생각해요? 지금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리사이클링보다는 이런 식의 대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노동량을 늘리는 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이렇게 쉬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기에 그게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일을 또 해야 됩니까?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신앙이 리사이클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량의 증가로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표현은 투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쉽니다. 이게 있죠. 저도 이게 있습니다. 신앙으로만 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데 여기에 가장 잘 쉬는 방법이, 잘 재생산하는 방법이, 진정한 나를 재창출하는 방법이 신앙생활이냐라는 퀘스천 앞에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신앙생활이 그 폴더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바빠서 신앙생활 할 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쁨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떤 게 더 쉬워지는 겁니까? 내가 하루 종일 정말 복잡한 상황과 여건과 그런 논리구조 속에서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퇴근해서까지 그 생각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든가 영화를 보든가 수다를 떠든가 다른 식 책을 보든가 다른 식의 정보량을 막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쉬워지나요? 아니면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돌아와서 잠잠히 앉아서 그 일의 의미들을 좀 돌아보고 그때 느꼈던 분노와 슬픔이나 피로감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내가 직면하고 그것들을 좀 풀어내고 그것들의 기대감을 회복하고 이게 사실 리사이클링인가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될 때 진짜 쉬워질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뛰다가 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쉬어야지 이제 해서 여러분들이 대체사회 오락을 하던 영화를 보건 취미생활을 하던 그걸 했어요. 친구들이랑 수다를 떨다 그걸 했어요. 그걸 끝나고 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면 던져진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혹시? 던져진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쉬어지지 않는 겁니다. 리사이클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진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로감은 어떻게 됩니까? 누적되고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가 않죠.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쉼의 삶과 노동의 삶의 양대 산맥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비집어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축으로서 신앙생활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 정말 피곤하네, 오늘. 오늘 피곤해 진짜 안 되겠다. 한 2시간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 그냥 이런 멘트죠. 오늘 피곤해서 어깨가 아파서 너무 안 되겠다. 사우나 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 오늘 피곤해서 너무 안 되겠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뭉치는 거야. 라고 하면 한 오늘 2시간 기도하고 풀어야겠다. 이렇게 돼요. 원래는 그렇게 돼야 돼. 오랜만에 한 3시간 비네? 잘 됐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 기도가 리사이클링입니다. 근데 왜 이런 멘트가 웃기지도 않아요. 오랜만에 한 3시간 비네? 잘 됐다. 기도해야지. 이게 되게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들리면 우리는 서로 약간 상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어릴 때, 내가 대학 때는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충영교에서는요, 9시에 금요 예배가 끝나면 교회 앞에서 그 버스가 떠납니다. 기도원은 광주에 있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럼 가면 10시 반이고, 그때 라면 하나 먹으면 11시고, 그때 산에 올라갑니다.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출발하는데, 이제 권사님들, 청년들 앞에 한 50명씩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런 데를 쫓아다녔습니다. 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상식이 있었어요. 너무 코너에 몰린다 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엔 가야겠구나, 그래서 한 4-5시간 하고 와야겠구나 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가끔 농담 비슷하게 예화들 때 있잖아요. 통성기도 열심히 했을 때, 방언기도 열심히 했을 때, 뭐 무덤가에 기도했던 건 다 그때 한 거예요. 거의 무덤이에요. 그 산이 다, 그 산이 다 무덤이에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묵상기도 절대 못합니다. 밤새 목 찢어지더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기도 스타일에 대한 페인은 있죠. 내가 그때 조금 더 좋은 방식이었으면 어떨까라는 고민은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은 좋은 방법하고 나쁜 방법은 절대 시간. 이 문화가 윗세대들한테 있습니다. 그쵸? 침입사님이랑 월요일에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그 기도원 갔다 왔어요. 윗세대들은 그게 있어요. 아, 우리 이번 기도원이나 같이 한번 갈까? 하면 이제 모아가지고 기도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있으십니까? 요즘에 좀 그런데 우리 기도원이나 갈까? 야 재밌겠다. 기도원 한번 가자. 이런 거. 영화 보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기도원 한번 가자. 토요일 날 시간 돼? 가자 가자 가자. 콜 콜. 그래서 한 3시간 갑자기 기도하고 오고 우동 먹고 놀고. 왜 그런 문화가 없을까요? 왜 그런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코너에 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필요한 쉼은, 리사이클링은 지금 따르는 것이기보다 신앙생활이진 않나요? 그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여러분보다 좀 좋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환경이에요. 기도가, 저도 보통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기도가 잘 안 돼서 이번 주에 기도 너무 안 되네. 그래서 낮에 점심 먹고 여기서 저는 여기 의자 싹 치고 가운데 의자 딱 하나 놓고 합니다. 꼭 가운데 정중앙에 하나만 딱 놓고 폰 나잖아 이제 기도합니다. 안 될 때 더 합니다. 한 시간에서 안 될 때 2시간 해야 되고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하면 잘 됩니다. 기도 요즘에 안 되십니까? 30분 기도하는 굉장히 막히십니까? 여러분들 긴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다 자발성으로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안 된다면 우리도 금요일 기도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칙칙하게 불 꺼놓고 음악 틀어놓은 다음에 2시간 동안 내가 여기 앞에 앉아서 막 기도해라 라고 시키겠죠. 근데 또 졸고 가고 막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뭐라 하겠어요. 통성기도 해야지. 나 혼자 소리 지르고 막 가서 여러분들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해도 안 되면 앉아라고 뭐 기도를 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노동처럼 다가오진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리사이클링 쉼의 영향을 잘 줄 수 있지는 않을까요? 바쁘십니까? 물론 바쁘다는 거 이해합니다. 바쁩니다. 대학생보다는 직장이 바쁘죠. 훨씬 더 시간이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요? 저는 개척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기도하기에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인보다는 대학생들 기도하기 훨씬 편안합니다. 제가 직장적인 환경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이 기도하기 훨씬 더 편안합니다. 하지만 직장적인 환경에 있을 때라도 기도하기 불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기도가 저에게 쉼이 아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바쁘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공인해주지 마시고, 나는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다른 축의 리사이클링 구조가 생기지 않나 생각해 보시면서 최소한 리사이클링의 맨 1번에 신앙생활을 넣으십시오.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 아니고 영화 보지 말라는 거, 놀러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1번에 그걸 먼저 하고 다음 스케줄이 측정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재생산적 구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재생산의 수조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하나라고 하면은 기도하라, 신앙생활 해라라고 하면 이제는 못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이제 바빠서라면 두 번째는 싫어서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좀 해라라고 얘기한 목사한테 싫다고 대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요즘에 기도하기 싫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까? 저희 교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모임도 있고요, 기도하기 싫은 사람의 모임도 있습니다. 양쪽 다 정원이가 천물로 하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모임에서는 탈퇴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고 모임을 탈퇴했습니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싫어질 때. 그냥 바빠서는요 하면 좋은 것도 있고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바빠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걸 하느라 우선순위 완전 밀려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진짜 싫은 거예요. 싫습니다. 기도하라고 앉혀놔도 싫습니다. 왜 싫을까요? 싫은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기도하기에 싫은, 신앙생활하기에 싫은 이유는 간단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속을 들여다보기 싫은 겁니다. 왜? 속이 시끄러우니까. 내가 들여다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요. 그렇죠? 내 속에 어떤 분노가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민망함이 있는지, 어떤 불쾌감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들여다보기 싫은 something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들여다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할 테고 그 얘기를 하면 난 기분이 나빠질 거니까 이런 이제 안 합니다.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죠. 기도하기가 싫은 첫 번째 이유는 들여다보면 속이 시끄러운 걸 쳐다보기 싫어서 싫은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나를 바꾸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어집니다. 그렇죠? 기도를 시작하면 그 얘기를 할 테고 그 얘기를 시작하면 바꾸라고 할 텐데 나는 바꾸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죠? 쓱 합니다.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탁탁탁 치고 나갈 수 있는 거, 깊게 들어간다든가, 묵상을 한다든가, 돌아본다든가, 직면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저 오늘도 생활하는데 잘 지켜주시고, 저희가 맡겨진 사람들한테 함께 하시고, 내 미래에도 함께 하시고, 15분 기도문 하되던 그 기도 속에만 딱 하면, 기도해, 나 괜찮아, 나 기도하는데 왜?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깊게 안 들어가,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사실. 왜? 바꾸기 싫으니까. 왜? 들여다보기 싫으니까. 바꾸기 싫으니까 들여다보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 싫다면, 거기에 하나님과 소통하기 싫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화가 나 있든가, 불쾌하든가, 마음에 안 들든가, 바꾸기가 싫든가, 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아주 극단적인 예. 최근에 우리나라에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강렬한 원함을 갖고 있어요. 젠장.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내 정말 열망은, 내 갈망은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실제로 실행했던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지금 만났다고 칩시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는 누군가가 오늘 그걸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래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것을 그 사람이 진정한 원함으로 인정하고 그 원함이 이루도록 격려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사실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였고 그 사람들과 건강하게 잘 해내는 게 사실 네가 진짜 원하는 거였는데 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변질되고 왜곡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멋있게 사표 던지고 야 니들 그따위로 살지 마 하고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야? 아니면 그 회사가 건강한 회사이고 나도 거기서 잘 해내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야? 멋지게 벌어나와서 그 다음에 어떡하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걸어가려고?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뭔가를 원하면 여기서부터 대화하지 마시고 예, 사표 안 쓰셔도 돼요. 대화하지 마시고 사모님 저랑 사시는데 뭘 사표를 쓰고 싶으세요? 지금 특별히 다른 잡이 없는 걸로 알고 싶으세요. 사모가 싫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게요. 지금 받고 싶다고 하는 그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도하고 생각하시고. 아, 난 지금 다 됐고 이러고 싶어. 난 다 됐고 이건 이렇게 하고 싶어. 난 다 됐고 저건 저렇게 하고 싶어. 난 이렇게 원해. 난 저렇게 원해. 근데 하나님 이걸 바꾸라고 하겠지? 하나님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하나님은 저걸 하라고 하겠지? 난 그게 싫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그걸 전문용어로 완고함이라고 합니다. 그걸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기 싫은 걸 시키는 억누름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지도 않은 걸 진짜 하고 싶냐고 착각하면서 스스로 내 인생을 이상하게 끌고 가는 것을 막아서시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사이클링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간이며 기도의 시간이며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디자이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이 현장에서 내가 훼손된 내 모습이고 왜곡된 내 모습이고 에너지가 떨어진 내 모습을 깨닫고 가지고 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진짜 내 원함을 다시 한번 세워가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가 싫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기가 싫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짜 원하는 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속는 사람보다 멍청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보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정보량을 파악하시고 속지 않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앙생활 잘 안 된다. 첫 번째 바쁘다. 두 번째 싫다. 세 번째 하는 사람은 어렵다. 아, 이 말을 듣고 이제 가서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아, 집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자. 그래, 주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라고 딱 해봤는데, 해봤더니 갑자기 천국에서 햇살이 비치면서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뭐 이런 걸 상상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그렇죠? 해봤더니 막 너무나 정신 없고, 막 힘들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아,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무상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했는데, 눈 감고 앉아있었는데, 난 분명히 2시간이 갔다고 생각하고, 또 18분이 지나가야지, 막 이러면서 막, 부단하고 그리고 이제는 속으로 생각하죠. 목사님은 다 거짓말이야. 그 논리상 맞지만 실제 아닌가 약간 옆에 대고 힘들다는 거죠. 세 번째, 신앙생활이 힘들다. 신앙생활 왜 힘들까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뭘까요? 힘든 건요,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바쁜,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도 아니고 실은 바뀌고자 하지 않는도 아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뀌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힘들어서 잘 안 되십니까? 라고 하면 이유는 되게 심플합니다. 익숙하지 않고 할 줄 몰라서 그럽니다. 이렇게 큰 문제나 보세요. 옛날에 제가 농화를 간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농화를 갔습니다. 농화를 가서 일주일 동안 남원에 가서 진짜 낮에 그 전원 속에서 정말 감자를 캐고 뭐 모 피를 뽑고 이런 걸 했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름다우지 않습니까? 아침에 그 지리산 자락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진짜 TV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이에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 감자를 딱 땅에 캘 때 얼마나 하얀 줄 알아요? 정말 보석을 캐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수들이 이렇게 빠져 올라오는 그 감자 덩어리. 아름다워요. 하얀색. 정말 새하얀 감자. 한 번도 햇살을 보지 못한. 감자를 캐고, 피를 뽑고, 아, 노동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막 떠들고, 정말 행복했어요, 6일 동안. 그렇게 행복한 6일을 보내고,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역삼동 살 텐데, 양재에 딱, 눈을 딱 떴는데 양재예요. 양재에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뭐가 느껴졌는지 아십니까? 왔다라는 그 고향에 온 평안함. 그 따뜻한 매연 냄새.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양재 그 고가도로를 내려오면서요, 지리산자리에서 맛보지 못한 평화를 맛봤습니다. 제가 강성도를 처음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필리핀을 처음 갔었는데, 필리핀을 다녀와서 제가 처음 했던 행동은 강남역에 가서, 그때 삼성동에 가서, 놀았습니다. 꼬엑스. 네. 삼성동에 딱 하자마자 느껴본 그 자본주의의 향기 있잖아요. 매장들이 벌려져 있고, 아, 이 자본주의의 향기, 극장. 네? 필리핀 그 산골짜기에서 매일 삽질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 피스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주는 겁니까? 이게 고향 효과입니다, 고향 효과. 익숙함이 주는 거예요. 정원이랑 비슷한 대화를 했었는데 오락을 열심히 할 때 PC방에 가서 오락일 때 더 이상 재미도 없는데 그 마우스를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피스. 익숙함이 주는 편안. 여러분 사람에게 익숙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진짜 그지 같은 남편을 떠나지 못한 어떤 한 부인의 이야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쫑난다는 걸 알면서도 또 그 모임에 찾아가는 청소년. 여러분들이 아 이래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에 가서 리모컨을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평화, 안정감. 익숙해하지 않은 건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함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시문화와 문명이 사람들에게 진짜 피스를 줄까요? 아니면 그래도 자연환경에 사람들에게 피스를 줄까요? 진짜 자연환경 속에 있는 게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안정감 종국에는 줍니다. 근데 저는 당장 여기 익숙해서 그걸 받아들일 터널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조금 더 거기에 젖어들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저는 광명시에 처음 이사 갔던 날도 기억합니다. 저는 진짜 우즈베키스탄 온 줄 알았어요. 광명시에 제가 살았던 지역이 좀 그랬어요. 저는 선교 오는 심정으로 이런 기지 같은 내가 그래 내가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셨는데라는 마음으로 광명에 갔어요. 저는.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다시 이사 갈 기회가 생겼을 때 광명으로 갔습니다. 서울에도 좀 싼 데 알아볼 수 있잖아요. 광명으로 갔어요. 내가 3년 살고 한 겨울에 방에 이렇게 누군가 와서 이안이 이렇게 나와서 한 겨울에 우리 가족끼리 와 무슨 삿포로 갔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삿포로 일본으로 가는 거. 익숙하면 어떻게 돼? 사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일단 저평가하고 들어가. 물론 여러분들이 익숙한 라인에서의 상층부를 보면 보자마자 좋죠. 난 익숙한 도시 문화에 있고 익숙한 아파트 문화에 있는데 세련된 아파트예요. 난 여기 하나도 안 익숙한데 너무 좋던데요? 그럴 수 있죠. 익숙한 곳에 상층부로 가면요 어떤 딜레마 없이 그냥 편안함을 느끼지만 패턴을 바꾸면 그럼 옛날 사람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은요 어찌됐건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왜요? 학교가 멀어서요. 이어폰이 없어서요. 그럼 뭐예요? 애가 한 시간 반 동안 학교를 걸어가는데 산도 걷고 내도 걷면서 걸어가는데 뭐 할 거예요 거기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걸 엘리베이터 타도 여러분들은 핸드폰 꺼내는 사람이에요. 엘리베이터 5층 올라가도요 이렇게 혼자 이렇게 딱 서기가 민망하니까 핸드폰을 꺼내서 뭐라도 클릭을 하는 거야. 아무거나. 내 옛날 사진을 보는 사람이에요. 현대는요 혼자 가만히 뭔가 생각하는 거에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아프리카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산골 소년 시커먼 애보다 기도하기에는 훨씬 더 부적절한 환경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기도하기 훨씬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기도하기가 더 쉽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오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외쪽 조명을 끄고 안쪽 조명을 켜야 되는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핸드폰을 보든가 책을 읽든가 TV를 보든가 사람들 만나든가 다 아웃이란 말이에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 처음 하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들 근데 좀 견디십시오. 이제 그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느껴지는 익숙하진 않지만 조금 느껴지는 새로움의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진영이가 드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제 2시간 쳤다고요? 그리고 지금 손목을 잡고 보여드려왔습니다. 내가 제 체력의 한계를 아는데 무리한 걸 시작한 거죠. 하여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치는 소리만 들어도 경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얘 드럼을 칠 줄 알아요? 익숙해요? 아니, 익숙하지 않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피곤하죠? 그래도 느끼죠? 손목도 아프죠? 그렇죠? 토요일날 안 그래도 좀 편안하게 쉬는 거 좋아하던 친구가 쉬는 시간 줄어들었죠. 불편해지죠. 하지만 뭐에 대해서 액센트를 두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지만 새롭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집중하면 익숙할 때까지 그걸 견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익숙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드럼 두 개 잘 칩니다. 날라다닙니다. 모르시죠? 진짜 잘 쳐요. 저희 교회는 아무리 커져도 드럼 살 계획이 없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죠. 진짜 진영이가 살 거예요. 집에 가서 치시면 돼요. 저희 아내도 한 석 달 되었어요. 드럼. 그쵸? 석 달 되었나? 두 달 되었나? 드럼 친 거 좋아해요. 소모임 하나 많았어요. 드럼 친 거. 지수도 잘 쳐요. 엔지터리도 네, 드럼 쳤어요. 다른 교회 드럼업 없어나는 게 드럼 차라리 기타를 치면 시키지 않아요. 아무 짜리도 쓸모없는 거. 우리 키보드 치는 사람 없죠? 키보드 치시는 분. 그러니까 이후에는 기타도 못 치고 기타 종현이 치잖아요. 그쵸? 이렇게 지금 종현이 치고 기타 두 명. 신기한 거죠. 익숙하지 않을 때는요 작은 즐거움에 집중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그 진검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불편한 데 집중하시면 그것을 하지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께 익숙해질 것입니다. 헤드에도 안 익숙해지는데요. 제가 몇 년쯤 교회를 다니는데요. 몇 년 다니는데 왜 날 속이려고 해. 우리 사이에. 여러분이 몇 년 다닌 줄 알아요. 그리고 며칠 기도했는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쉬지 않고 하루에 3, 40분 정도 일주일에 무슨 일 있으면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한 날이 정말 몇 년이고 며칠이에요. 몇 주입니까?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하니까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기타를 샀습니다. 기타. 제가 그리고 그 이후로 8년 동안 기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생각나면 잡았어요. 손가락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8년째 깨달았죠. 이 기타에게 참 몹쓸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리고 누군가 필요한 그때 사람한테 줬습니다. 8년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시간만도 못한 8년이죠. 3시간만 열심히 두들겼다면 코드 한두 개는 했겠죠. 익숙함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한 것에 안주하시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진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에 매료되지 마십시오. 뭐든 익숙해지고요. 곧 편안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유익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는 것에 편안해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무익하는 것에 익숙하고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거기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과정이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방법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방법을 가르쳐주잖아요. 교회에서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 방법들을 잘 숙지하십시오. 그리고 연습하십시오. 몸을 배게 하십시오. 동일한 일 하나 더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26살 때 면허를 땄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했죠. 전 그날 지금도 기억합니다. 역삼동에 살 텐데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 저희 집에 사는 골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신호등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있는데 사람들도 그 사이로 건너고 정말 막히는데 그래서 거기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섰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 그 상황을 지금도 상상하면 난감합니다. 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들은 진짜 1m가 5m 한 30cm 간격으로 쭉 서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분들은 계속 들어오고 내가 머리를 들이밀어야 되는데 어디로 머리를 들이밀라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뒷차들은 빵빵거리죠. 아 지혜로운 차들입니다. 저를 앞서서 막 갑니다. 근데 저는 거의도 못 따라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분을 써 있었습니다. 걸어보면 15분 만에 갈 거리를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그 빵빵거리는 소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행여나 긁으면 아버지와 형의 그 비웃음 소리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두려워 떨며 내가 한번 밀었다가 이렇게 부딪히면 어찌할까라는 생각에 하며 어찌어찌 겨우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왜 운전을 하나? 800원만 내면 혼자 그냥 편하게 세워야 되는데 아니 그거 몇 분 걷는 게 싫다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였습니다.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천천히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차 타는 게 편할까요? 걸어가는 게 편할까요? 11-2번 타고 여기 오는 게 편할까요? 차를 몰고 가는 게 편할까요? 차를 몰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버스를 타고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들 사세요. 차가 훨씬 편합니다. 아 위험하지 않냐고요? 예! 계속 컨트롤 해야죠. 계속 신경 써야죠. 비가 오죠. 잘 안 보이죠. 예! 괜찮아요. 12전체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는 압니다. How to를 알아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지금 한다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릎만 딱 꿇었다고 해서 큐티책만 딱 땄다고 해서 뭐가 확 되지 않겠죠.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시지 않을 겁니까 서로.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여러분들도 와서 나서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삶의 리사이클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왜곡됨과 그 훼손됨들 에너지가 따라지고 내가 누구인지 사라지는 그 훼손 속에서 내가 나를 기억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내가 나로서 나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리프레시의 현장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기도 시간 있다고 단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새로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는 거고 여러분 거기서 새로워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있는데 껍데기만 남아있 아니 형식은 다 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 아니었던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 껍데기가 여러분을 오히려 더 고단하게 하지는 않을까요? 하는 김에 제대로 합시다. 저는 지금 한 문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원래는 그 얘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찾는 자여야 합니다. 그쵸? 내가 이미 찾는 자이긴 한데 찾고 있는 잘 안 찾아지는 사람에게 삶의 리사이클링 구조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 내부에서 뭔가 재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재생산의 키는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 전체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내팽겨쳐진 상황에서는 오늘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뻔하고 당연한 리와인드밖에 안 될 거라. 오늘 외로 되게 많이 쓰지. 말도 안 좋으면서.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두 번째 갑시다. 파트 2. 그럼 삶의 리사이클링 구조. 요 내부에서 키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찾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여서 여러분들은 삶에서 이것을 바쁘다고 하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고 하기 싫어하지도 않고 하고자 하는 자인데 잘 안 된다면 이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부의 핵심을 만들 것인가요? 기도라는 구체적인 얘기로 시작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제 묵상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묵상기도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6개월을 했는데 여러분들 상당수가 묵상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감동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묵상기도를 하면 처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 종류의 묵상이 있어요. 근데 사실 한 가지지만 처음에 묵상은 어떤 거죠? 인생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일주일을 돌아보는 묵상이에요. 회상의 묵상이죠. 회상의 묵상이라면 그냥 오늘이 무슨 일상이 다시 한번 테이프를 해서 보는 것이 아니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면서 아 내가 오늘 좀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오늘 좀 저러한 모습이 있었구나 내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어떻게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발견됩니까?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서 잘못된 패턴을 반응했던 부분들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서 제대로 반응했던 부분들이 같이 보여지겠죠. 그렇죠? 그 부분들에 직면하는 것이 묵상을 하는 방법인 첫 번째 그렇죠? 회상의 묵상이죠. 두 번째 묵상은 뭐냐면 묵상을 하다 보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던져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한쪽에 던져주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조명하십니다.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앞에 부분은 이삭이 주로 했던 거죠. 이삭의 모델로 나타나죠. 그렇죠? 침묵하면 광야로 나아가서 생각했던 거라면 두 번째는 베드로의 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묵상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생뚱맞은 생각을 하나 던져주시는 경우죠. 그렇죠? 그럴 때가 존재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성공하는 게 좋니 내가 좋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돈 문제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많이 자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한쪽 측면에서 조명하시는 부분 내게 가난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하신다든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든가 그렇죠?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신다든가 뭔가 하나님께서 조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분을 깊게 묵상을 들으면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과 사실 내가 뭘 뿌리로 받았던 부분들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세 번째 묵상, 회상의 묵상이 있고 하나님께 던져주시는 증명의 묵상이 있고 세 번째 이제 혼돈의 묵상이 있습니다. 혼돈의 묵상은 뭐예요? 제가 생각을 하면 이제 내 속이 다 보이고요. 한꺼번에 보죠. 오랜만에 한꺼번에 보면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죠. 여러분들 속은이 항상 뭔가 돌아가기 때문에 오랜만에 딱 보면 난장판입니다. 완전히 수탕물 튀겨진 것처럼 앞이 시계가 뿌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이 그 혼돈의 묵상도 오래 하다 보면 뭐가 가라앉죠? 이게 싹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싹 가라앉으면서 내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사실 내가 이런 감정으로 사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으로 사는구나, 내가 이런 기준으로 사는구나 보여요. 그럼 보이면 또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좀 배운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치평가가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저런 건데, 이런 혼돈에 묵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스타일을 얘기했지만 사실 묵상이라는 건 전체가 어떤 거예요? 보니까 묵상이라는 건 단지 속지 않음입니다. 그렇죠? 묵상이라는 건 단지 흙탕물 쳐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가라앉혀서 내 내면의 실제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 묵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묵상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시작하기 때문에 속고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묵상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반복했으니까 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자꾸 속으니까 묵상기도를 꼭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를 하세요. 그럼 묵상기도 하면 뭐가 나타나요? 이게 침전물들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납니다. 내 의지의 실체, 내 감정의 실체, 내 생각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 생각의 실체가 드러나면 여러분들 그 다음이 거기까지가 묵상기도의 뭐예요? 결과입니다. 일단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상담이나 이런 표현들을 하셨어요. 그 실체가 드러났을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난 되게 사람들을 좀 싫어하더라. 난 딱 사람들 가르는 사람이었구나. 아, 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난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구나. 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나는. 뭔가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실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임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모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모임이 왜 생겨요? 실체 직면했기 때문이죠. 그럼 묵상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단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직면하는 거죠. 근데 묵상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묵상이 끝나면 묵상이 끝나면 저를 찾아서 말씀하시죠. 아, 묵상이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다고 묵상이 정말 알게 됐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거 한 친구 교회 갔다가 정말 은혜 받고 돌아가서 연락이 안 된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제 손을 꼭 잡고 묵상이 정말 큰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때 설교에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데 교회를 다녔다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신 사람들이었어요. 묵상이 된 거죠. 묵상에서 끝난 거죠. 정말 쿨하게 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데는 다닌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다녔구나. 나 하나님 진짜 관심 없는데 난 안 다녀야지 이렇게 답변이지. 대단한 결론이 그렇게 되죠. 묵상에서 끝나면 그렇게 돼요. 묵상에서 뭐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묵상기도는 끝나면 안 되고요. 묵상기도는 오프닝과 클로징이에요. 묵상은 오프닝과 클로징이에요. 묵상이란 새로운 기도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앞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프닝과 클로징은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고백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백의 기도. 믿음의 기도죠.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찾아요. 내가 지금 진심이에요. 내가 지금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기도를 치고 나타나보세요. 찾기만 하면 주님께 나타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계심과 두 번째 하나님의 상주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좀 풀어봅시다. 묵상기도 했어요. 묵상기도 했더니 뭘 예를 모르들까요? 뭐든 들 수 있죠. 아, 나는 되게 부유한 마음이었구나. 나는 되게 돈에 관심이 많았구나. 나는 되게 성공에 관심이 많았구나.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아, 나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았구나. 뭐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딱 생겼습니다. 근데 묵상하면 뭐가 나타나요? 그게 나와 어떻게 돼요? 동일시되죠. 그렇죠. 동일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자기가 동일시한 걸 정당화합니다. 그렇죠. 동일시하면서 정당화돼요. 그렇죠. 아, 난 그냥 이렇구나.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관. 하나님의 계심관. 하나님의 계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심관입니다. 하나님의 계심관은요. 그의 닉네임이 아니라 그의 고유명사,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직위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름은 여호와요. 직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과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직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란 뜻이에요? 그가 기준이고 그가 맞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난 지금 이래요. 아, 그냥 대충 살면 안 돼? 난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내가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다면 죽게 될 사람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난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러면 나쁜 거야? 그러면 나 편하게 사는 게 싫어? 나 행복하게 사는 게 싫어? 나 이제 재밌는데? 나 이게 싫어요? 나 고생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 되신 거야. 다른 표현,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의 맞은 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신 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느끼기엔 이게 맞아 보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느끼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느끼기엔 내가 지금 이걸 가장 원하고 이게 맞게 느껴지지만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사실 나에게 틀렸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십시오. 아, 하나님께 틀렸다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아, 난 이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보기 싫겠죠. 그래요, 당신 입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게 틀렸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된 것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심과를 믿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한테 미안한, 쏘리한, 하나님께 좀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뭐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감정적인 의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생각이 이게 완전히 맞아 보이는데, 나한테 제일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 저거라고 하면 아 이게 나한테 제일 좋은 게 아닌 거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아는 거 배우는 거. 근데 회개라고 표현하죠. 내가 그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이게 좋게 느끼니까 하나님 죄송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회개만 하면 돼요? 아니죠. 회개만 하면요 힘들어집니다. 회개만 하면 힘들어져요. 그렇죠?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저래.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 난 문제야 라고 하면 뭐만 받아요? 억압되죠. 스트레스만 받죠. 내가 이런 게 문제라고 한다고 내가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알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 근데 난 계속 이러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죠. 나한테 열받고 막 힘들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면 상 주시는 지를 믿어야 돼요. 상 주시는 지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뭐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앞날이 팍팍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라고만 얘기하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뭔가 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게 맞음이라면 하나님의 상 주시면 그게 공급하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틀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인 걸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편하게 살면 안 돼? 왜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나 고생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를 알고 믿고 내가 현재가 잘못된 걸 인정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들, 이 생각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들, 이게 나의 가장 바닥의 진심으로 내 마음에 쏟아져 나올 것들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그 것들을 기대해요. 이게 상주심을 믿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제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에서 양계는 얘기했는데요. 그렇죠? 육체의 소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걸 지금 내가 이게 꼭 하고 싶어. 아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지성으로만, 율법으로만, 논리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난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이걸 하면 안 된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해. 그러니까 못해. 왜?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럼 난 어떻게 해요? 속 뒤집어치죠. 뒤집으면 속 뒤집어치죠. 그게 근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 육체의 소유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근데 내 육체의 소유보다, 내 이 육체의 소욕보다 더 큰 소욕, 내 육체의 욕망보다 더 큰 욕망, 더 큰 갈망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 영혼의 갈망. 난 정말은 이렇게 하고 싶어가 내 안에 쏟아져 나와야 된다. 욕망은요 억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흡수되기만 합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이 있을 때 흡수됩니다. 자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어떤 욕망이 더 커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더 큰 사람은요 자지 않습니다. 자고 싶은 욕망이 더 큰 사람은요 잡니다. 욕망은 흡수되는 거예요. 한쪽이 한쪽을 흡수합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의 욕망에서 흡수됩니다. 성령의 욕망은 하나님의 욕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영혼의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의 욕망.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건 편하게 대충대충 사는 거예요. 진짜 의미있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대충대충 살고 싶은 게 지금 내 마음에 찍찍찍 올라온다고 해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있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고 싶으세요?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오늘 하고 싶은 거, 오늘 원했던 걸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 인생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인생에 살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살고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욕망, 진짜 원하는 갈망은 오늘 하루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자고 놀고 즐기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걸 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걸 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부딪히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추해서 자꾸 제가 이 순간 느껴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에 내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운데 느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생불조가 이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죠? 육체적인 피로감에 영향을 받죠? 상황의 논리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래 없었던 내 모습이나 내 에너지가 상실되죠? 상쇄되죠? 사라지죠? 이미 신앙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상쇄돼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걸 갖고 와서 아 이렇던데요 저렇던데요 속고 와서는 그게 내 의견이랑 떠들어내지 말고 내가 그 생각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새만 보시기를 기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필요. 그렇죠?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묵상해야죠. 그 마음을 가지고. 저 자신만 한 믿음으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부어진 새 마음이라는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묵상합니다. 그 마음을 키우는 거죠. 묵상하면 그 시야를 키워낼 수 있어요. 조그만 생각을 주셨는데 아 정말 이렇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랬으면 좋겠네. 그럼 어떻게 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는 여러분들을 속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명상 종교가 아닙니다. 벽 보고 여러분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고 제대로 되게 해주는 것이고 명상하면 여러분들 것을 직면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 직면의 실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어렵사리 고백하며 나아가고 믿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내면을 바꾸신 것들을 경험하며 그 바뀌어진 내면을 가지고 내가 소중히 여겨 내 마음의 밭에 심겨진 그 변화의 씨앗을 30대, 60대, 100배가 되게 자라나게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하는 은혜의 장면을 만들어서 내 신앙생활 한 축을 담당하는 것. 그래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왔건 어떤 외로움을 경험하고 왔건 얼마만큼 소진되고 왔던 간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그 구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들어내시고 결론 갑시다.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강의에서 나 얘기해요. 설교에서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 설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제가 쓴 나무의 숨이라는 글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개척을 결심하면서 처음 썼던 글입니다. 혹은 제가 개척을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글을 쓰면서 개척을 더욱더 확신하게 됐던 글이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이 제가 이 교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물론 되게 초라하고 되게 어설퍼서 글을 좀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막연했을 때 근데 그 글에서 했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는 그것이었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지 않고 교회생활인 게 여러분들의 문제였고 그런 교회생활적 구조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교회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해보자. 진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변하면 교회생활이라는 건 없어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것이 그 글의 핵심입니다. 근데 좀 비약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제가 문득 느껴지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던 시간에 자녀 분량을 신앙 생활로 호환하지 않으시고 교회 생활하던 시간에 자녀 분량을 세속 생활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쓰셨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 교회들에 계셨으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요구 받으셨을 분들이죠. 물론 지민이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오랜 시간 교회에 앉아있는 분이긴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적은 분인 건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게 혹시 여러분들 더 그냥 편안하게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편하게 다니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편하게 구조를 짜고 계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모르는 자매랑 상담하면서 모르는 자매랑 상담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상담하면서 전형적인 성도교회 신앙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 제가 주로 하는 왜 교회 생활을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게 어떤 방향성의 도리가 필요한지, 하나님 위해서 산다는 왜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한 1년여 동안 고시 준비를 하면서 매일 그래도 시험 붙여달라고 혹은 마음에 평안달라고 한두 시간씩 기도하면서 1년을 보냈던 친구예요. 기도 내용이 그거였죠. 물론 잘못된 기도 내용이었다고 전 얘기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건 좀 문제지 않으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당혹스러운 뭐냐 하면 그걸 굉장히 순순히 받아들이고 1년 동안 기도를 해봤더니 자기가 근데 두 마음이 생겼는데 1년 동안 기도를 쭉 하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저쪽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나의 변화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목사님이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좀 선명해지는데 그쪽 얘기를 자꾸 하신다. 또 하나는 1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다 했을 때 정말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고 시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내 안에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마음 중에 하나 되게 저보다 굉장히 더 감동적이고 소박하게 표현된 되게 문장이 생각이 안 나요. 표현 중에 하나가 내 식으로 표현해보면 근데 1년이 그렇게 지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좋아져서 하나님이랑 잘 지내고 싶고 하나님이 되게 궁금한 마음이 나한테 굉장히 커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잘 기도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헛된 기도하지 말라고, 삽질하지 말라고, 이상한 기도하지 말라고, 바른 기도하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바르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요, 신앙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정말 정답들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죠. 정말 저도 그러고 싶고요. 잘 아는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요, 신앙상담 하다 보면 속 터집니다. 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딴소리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요 이 친구는 그렇죠 라고 한 다음에 이 신앙생활 전체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갑니다. 너무 바빠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너무 좋아서요. 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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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죠. 내용을 보면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역 자체는 줄어듭니다. 이 친구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느라 뭐도 하나 더 보고 기도 좀 더 해보고 다시 한번 물어보기도 하는 게 늘어갑니다. 누가 신앙이 좋아지겠습니까? 우리한테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틀은 그것입니다. 브레스 오브 트리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일을 리사이클링의 기간으로 시간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일주일 하루 하나님께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일주일 하루 쉬고 그때 새로워져라 거기서부터 출발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교회는 한시간에 예배를 드리나요? 충분히 잘하고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이유라면 정말 초라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침을 깨워서 주님께 드리는 게 신앙적인 순수성에 더 맞지 않을까요? 첫 시간을 주님께 나와야지 왜 오후 시간에 나오겠습니까? 왜 오후에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예배의 첫 순서는 같이 하는 예배가 아니라 혼자 하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후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주무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시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이제까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걸 한번 다이어리 펴고 돌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눈 감고 20분 동안 내 일주일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여러분들 오기 전에 다이어리 보면서 나 이번 주에 뭐 했는지 무슨 생각하면 살았는지 한편의 생각은 뭐가 있었는지 내가 기도는 얼마나 했는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텔레비 켜지 말고 청소 같은 거 하다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오전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오후가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머리 감고 머리도 못 말리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묵상 기도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1시 반도 됐습니다. 늦게 오는 거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시간 늦는 것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오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기 때문에 늦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우린 되게 쉽게 짜이진 않았나요? 그냥 정신없이 와서 묵상기도 15분 정도 하고 들을만한 설교니까 그것도 퀄리티가 계속 유지될지 잘 모르겠지만 들을만한 설교 듣고 편하게 그냥 즐겁게 대화하고 성경 공부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듣고 가면 삶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주의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에 빠진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빠지냐 안 빠지냐 인스타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빠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라는 눈앞에 나오지 못하면 그 영성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평일에는 어떻게 메꿀 수 있는 자발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주의라는 빠진다고 뭐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왔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순환구조를 생각하고 있어서 주일에 무슨 일 있어도 못 오면 내가 월을 팔아서 기도해서 그 시간을 내꺼내고 그 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에 빠지는 걸 늦어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못하겠으면 무슨 일 있어도 빠지지 마십시오.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을 깨우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시간에 대해서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부자리에서 내가 내 방 안에서 내가 내 영혼을 깨우는 그 주의를 지킴이 있어야 여러분들 영성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주의를 먼저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셔서 밥을 꼭 드시고 오셔서 밥을 꼭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배고파해. 밥을 꼭 드시고 오셔서 묵상하고 아까 돌아봤던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듣고 고백하고 묵상한 것이 있어야 나눔 시간에 할 말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눔 시간에 할 말이 많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틀 동안 정신없이 살았던 것들에 대한 정신없음과 지금 방금 들었던 설교에 대한 소감 외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난처할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끌어내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강점은 솔직한 거예요. 이건 정말 큰 강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몰라요. 전 여러분들이 둘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너무 좋아요.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이. 정직한 건 아름다운 겁니다. 치장하지 마십시오. 꾸며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직함으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상황적인 에피소드들과 그리고 지금 당장 들었던 설교에 대한 소감이라면 우리가 서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진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 이야기는 계속 단절되고 있다는 것을 서로 느끼겠죠. 여러분 이렇게 3년 정도 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해도 안 되는구나 하는 식의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까? 주의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일과 6일의 리사이클링 구조를 가십시오. 주일날 은혜를 받아도 월, 화, 수, 대는 까먹어요? 아,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주일 되면 월화수 가면 잘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주일이 7일 동안의 은혜를 갱신시킵니까? 목사입니다, 그거. 월화수 되십니까? 주일이 여러분들의 리사이클링 구조에 한 축을 담당해 시작한 겁니다. 그쵸? 아름다운 일이에요. 주일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이게 문제지. 주일 지나면 월화는 괜찮은데 수요일날은 돌아가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주일의 리사이클링 구조에서 그 다음에 뭘 만드는 거예요? 평일의 자금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쵸? 저녁의 기도로 하루를 살리는 거. 저녁의 기도를 통해서 주일의 은혜를 재생산시키고 하루를 살려내고 하루를 살려내는 거. 그쵸? 그러면 일주일에 갑니다. 근데 일주일에 그냥 쭉 가고 많아요? 그럼 삶이 전체로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 삶이 전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진짜 신앙생활이 수준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리더하고 탑하고 뭔가 사람들이 존경하고 교회생활에 조짐을 돌리고 이런 게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수준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이 리사이클링 구조를 순간 단위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아, 얘가 나를 되게 열받게 하네. 얘 되게 내가 얘를 되게 싫어하게 되네. 짜증나네. 그때 딱 묵상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바른 생각인지 안 바른 생각인지. 하나님께 그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생각을 바꿔달라고. 자유하게 해달라고. 이걸 죄를 인정한다고. 그때 얘기하면 하나님께 그때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줍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다른 사람 보기에 쟤는 교회 안에서 좀 다르다라고 돼요. 인품 자체가 성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에 사람 자체가 변화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에. 기독교에는 그 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순간순간을 만들어내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믿음을 지켜간 그 순간순간 이 믿음의 리사이클링 구조에 다시 들어가서 자기를 변화시켜내고 변화시켜내고 변화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죠. 하지만 본인 보기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왜? 10년째 이런데도 또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믿음으로 내가 변화시키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못 볼 뿐이지 난 또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이런 변화의 구조가 된다는 거죠. 대단해지는 거죠. 이게 순간 대응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 누가 봐도 와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를 보기에도 별로 뭐예요?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그리고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부터 똑바로 되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그 선명성에 동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뭘 먹지 말라, 뭘 하지 말라, 뭘 해라, 뭘 안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런 거 다 아니라는 건 우리 서로 동의하잖아요. 그쵸? 그게 참된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라면 우리 서로 동의하잖아요. 그럼 그걸 비난만 하는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거라도 하는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걸 비난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만나도 됩니다. 영화 보셔도 되고요. 놀러 가실 수도 있습니다. 돈도 쓰십시오. 괜찮아요. 술은 좀 먹지 마세요. 주위에. 괜찮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위에 무엇이 없는가에 없어야 하는가에 대해 얘기하지 말고요. 주위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기 시작합시다. 주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충분히 있다면 없어야 하는 것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위를 녹여내시고 평일을 녹여내시고 풍문에서 오래 했더니 애가 웁니다. 발생하십시다. 이렇게 애통하는 실력을 하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십시다. 여러분들 좋은 설교는 아니에요. 프랙티컬한 설교입니다. 실제적인 설교입니다. 나중에 들으면 어느 좋은 설교는 내 신앙 수준이 어찌 됐건 말씀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해줄 수 있는 좋은 설교입니다. 항상 좋은 설교는 지금 오실지 모르겠지만 좋은 설교입니다. 10년 뒤에 들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숙해도 그 설교는 좋은 설교로 들릴 겁니다. 이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소화가 되시면 나중에 들을 때는 좀 지루하고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설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주가 계신 것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하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가 자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오늘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